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계시록 8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지껏 나왔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일곱 개의 봉인 심판이 쭉 전개가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여섯 번째 봉인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면 여섯 번째 봉인 심판까지 마친 이후에 일곱 번째 봉인 중간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두 가지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구원 사건이 나오고 7장 후반부에서는 천국에 올라가 있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7장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봉인을 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쭉 나오던 게 잠깐 단절되었다가 다시 봉인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봉인을 떼는 내용은 앞에 나왔던 것과 조금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서 좀 독특하고 특징적입니다. 일단 이 장면을 보면 봉인을 떼는 것과 관련해서 네 개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쭉 읽으면 똑같은 장면 같지만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일곱 번째 봉인을 뗄 때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장면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 1절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게 일곱 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봉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봉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떼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1절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봉인을 떼신 거예요.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이 앞에 나왔던 모든 심판들과 좀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죠. 첫 번째 봉인부터 여섯 번째 봉인까지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인을 뗄 때마다 말탄 자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명령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상의 심판이 시행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일곱 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도 무언가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고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거나 누구랑 싸움을 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매를 맞고 있거나 혼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 긴장을 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지껏 계속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심판이 시행됐는데 일곱 번째를 떼었을 때는 더 큰 심판이 시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지껏 계속 심판이 점층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고 고요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것이 훨씬 더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하죠. 도대체 얼마나 큰 심판이 있으려고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조용한가. 그래서 일곱 번째 심판은 여지껏과 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이 장면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뒤 두 번째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 두 번째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2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앞에 심판이 시행될 때마다 요한이 내가 봄에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번에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었고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지금 두 번째로 목격한 장면은 천사들 일곱 명을 본 거고요. 그 일곱 명들이 일곱 개의 나팔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동태로 표현을 했지만 받았다 이 표현을 뒤집어서 능동태로 표현하면 누군가가 이들에게 나팔을 준 거죠. 누가 주었을까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건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건 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천사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천사들이어서 다 나팔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다른 내용들이 전개되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서 뭔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천사들이 순종듣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서 이제 심판을 시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각각의 천사들이 나팔을 받아서 일곱 개의 나팔이 있죠.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번째 봉인 심판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봉인 심판 자체가 갖고 있는 심판은 잘 나오지 않아요. 일곱 번째 봉인을 띄었을 때 어떤 심판이 시행되는가 그 심판 내용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일곱 번째 봉인을 떼니까 이제 새로운 심판이 줄줄이 시작될 거다. 이제부터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또 다른 심판들을 불러오는 심판이 일곱 번째 봉인 심판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심판이 한 번 두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봉인 심판이 있었죠. 이제부터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시행될 겁니다. 나팔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또다시 일곱 개의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대접 심판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의 최후의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이 봉인은 또 다른 심판들을 시작하고 열어주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제 심판이 또 시작될 거야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자,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세 번째 장면인데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곱 번째 봉인을 띄셨을 때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천국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앞에 섰고요. 그리고 금 향로를 받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향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원래 금 향로를 갖고 있고 거기에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성도들의 기도와 이 향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께 원래 드려지던 향과 더불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내용인 일곱 번째 봉인 심판이 시행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향과 기도가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 혹은 향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따로 있고 거기에 기도도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무엇을 섬기는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치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이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거,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거, 밥 짓는 거, 다른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봉사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의미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실 때 무엇으로 섬기셨는가? 기도로 섬기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헌금하셨다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헌금했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벌써 이게 벌써 시간이 2년 가까이 지났네요. 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죠. 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미국에 돌아가셔서 소천하셨는데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아프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저는 이제 뭐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셨으니까 주님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그러세요.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뭘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누군가를 내가 잘 권면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투병 생활하면서 도대체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것이 가장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주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왜 주님 나에게 돈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지식을 안 주십니까? 불평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이 된다는 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투병 생활을 해서 헌금도 못하고 교회 나오지도 못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누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지껏 쭉 내용을 살펴보면서 봉인 심판들이 쭉 전개가 되었잖아요. 그동안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판당하는 내용만 있잖아요. 그럼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흰옷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이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을 해줍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시면 그 심판도 내가 더불어 받아야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 심판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7장에 보면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도하면서 큰 환난을 이겨냈겠죠. 우리가 앞부분에도 설명이 없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14만 4천 명 도장을 찍어주셨죠. 도장을 받았으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구원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세상이 환난을 당하고 심판이 임했을 때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숨쉬기조차 어렵고 참 자기 자신의 하나의 삶조차 가누기 어려울 때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내용을 보면 천사가 이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아버렸어요. 이거는 앞에 보면 여러 봉인 심판들이 나온 것처럼 말탄자가 등장을 했을 때 지상에 무언가 심판이 시행이 되었죠. 지금도 천사가 제단불을 쏟아버렸으니까, 땅에다 쏟아부었으니까 이 땅에 무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상에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무언가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인상적인 부분은 이렇게 불을 땅에다 쏟았을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면을 목격하거든요. 그때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신 걸 뭐라고 기록을 해두었냐면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기 보면 번개, 우레, 그리고 음성,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부분을 띄웠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관련된 혹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일곱 번째 봉인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어떤 심판을 시행하는 그런 심판 내용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심판들이 시작되는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을 시작하게 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일곱 번째 봉인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이 전개가 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지껏 또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쭉 전개가 될 텐데 그동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지껏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지껏도 기도하면서 이겨냈는데 왜 형통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앞으로도 일곱 번이나 나팔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여지껏 믿음으로 잘 이기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건 그것이 나 때문이건 주변 세상 사람들 때문이건 내가 주님께 징계를 당하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건 세상에 당하는 심판을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나도 당하고 있건 여튼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기도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당했던 그리고 환난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골방에서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또 흰옷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섬긴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종류건 어려움을 만날 때에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가장 나약한 방법처럼 보일 때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도처럼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능력 있는 것이 없음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